고린도전서 3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라 했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에서 지혜를 얻게 하시옵시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절에 그 노아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그 사건은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은 하나님 경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했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이 홍수 심판은 구원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 그냥 심판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된 사건이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말하기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내용에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은 자들인데 제 19절에 보면은 옥에 있는 영들 이들이 곧 이 노아 시대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옥에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에 처해졌다. 그것을 그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에 처해진 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는 겨우 8명이다. 이렇게 그 수를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노아 홍수 때 심판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옥에 갇혀있는 그러한 그 형국인데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심판이 아니라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겨우 8명이다. 딸랑 8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시험을 볼 때에 1대1이다 2대1이다 경쟁률을 그렇게 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자가 높을수록 이제 참 합격하기 어렵다. 그것을 그 뜻하는 것인데 그 1대1의 경쟁에서 합격을 했다는 것보다도 어떤 1000대1 이런 경쟁에서 합격했다 했을 때 그 1000대1의 경쟁에서 합격한 것 그 경쟁이 참 어렵고 힘든 거니까 그 합격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겨우 8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밖에 안 되었다 이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그만큼 귀한 것이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물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데 근데 달랑 8명이란 그 작은 숫자가 남들은 심판이 된 그 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게 얼마나 귀한 구원이겠는가 이것을 그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홍수에서 8명 구원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남긴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은혜로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은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도 어떤 낫다거나 신앙이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노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노아도 하나님 경고를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사람이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수가 뭐 수백, 수천, 수만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겨우 8명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그 은혜라고 하는 건 너무 귀한 은혜가 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값싼 널리지는 그런 은혜가 아니고 다 심판받는데 여덟 명이 은으로 말미암아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 이건 알지만은 그 심판에서 몇 명이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수는 적을 거라는 것이에요. 많은 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찾는 이가 적다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게 너무 좁고 협착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문이어서 찾는 이가 적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문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의지로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냐면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좁고 협착에도 그 문을 찾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좀 넓고 좋게 만들지 왜 사람 찾기에 어렵게 만들어 놓은 문입니까? 그것은 사람이 참 싫어하는 그런 좁고 협착한 그런 문으로 만들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그 뜻이거든요. 은혜를 입은 자만 들어간다. 또 마태복음 20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그 많다 적다 이런 말을 하는데 택함을 입었다 이런 얘기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서 말미암아 택함을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이런 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 그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건이냐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밤낮이 뭐 땅에 끝 바라오면서 은혜라 은혜라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들어가는 그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택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난 지옥 안 간다. 다행이다. 이게 아니고요. 나 같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택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안 가는 그 좁은 길을 내가 가게 된 이것이 이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귀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우리가 어떤 세상 신앙인을 갈 때에 참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저기 남발된 그런 은혜가 아니고 택함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은혜다. 근데 그가 수가 적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받음으로 남은 자가 되고 택함을 입어서 아무도 안 가는 좁은 길을 가게 되고 이러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으로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 속에 남아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뭔가 끌리는 것인데 뭐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걸 주니까 하나님을 향한다. 그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다른 것이겠죠. 진짜 하나님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면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끌리는 신자의 마음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한 찾아봐야지 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게 귀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되어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결국은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고난은 필수적이다. 그럼 만약 그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가 참 귀한 은혜로 내 속에 자리하지 않고 있다면 고난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고난도 참 개의치 아니하고 주님을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주님 은혜 같은 기약에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은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고난을 피해버릴 겁니다. 왜? 내가 더 중요하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가 크지 않다는 건 내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얼마나 예수도 부인해버릴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 인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도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복음만 전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오기도 아니고 고집도 아니었어요. 고난을 받아도 죽어도 좋을 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컸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그만큼 그 사도들 마음에 큰 비중으로 그 마음을 아주 점령을 하고 사로잡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가. 참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참 크다는 것,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뭐 수천 수만이 아니고 겨우 여덟 명만 구원을 받았더라. 그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죠. 참 물로 심판을 받는데 달랑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 여덟 명 구원을 받았다. 그 마음이 덤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택함을 입고 살아난 자가 되었다. 이것보다도 더 감사하고 귀한 일은 신자에게 사실상은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은혜가 크고 귀하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택한 자로 남아있다는 것. 그보다 큰 은혜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귀한 감사로 내 마음에 자리 하는 것.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야 크고 놀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21절 그 뒤에 보면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21절 보면은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계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무슨 좀 애매하고 알쏭달쏭한 그런 그 말일 겁니다. 예, 노아 홍수 때 그 물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에요. 물이 심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자 세상이 다 물에 잠겼는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에 의해서 둥둥 뜨게 됐단 말입니다. 잠기는 게 아니고 물로에 둥둥 띄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들을 위로 둥둥 띄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노아 홍수 때의 심판과 구원은 지금 우리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몸으로 체험하지 못한 일이지만은 그때 그 심판과 구원의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사건이죠.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 홍수 때에는 물로 인해 심판과 그 어떤 구원의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신자에게 일어난 심판과 구원의 사건 그건 뭐냐?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하십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이죠. 죄를 위해 죽었다 이런 말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한 자인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의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 그 예수 안에서 함께 죽은 자가 되는 겁니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심판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셨다는 것은 우리가 역시 살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 죽은 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살았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산 자에게 가능한 일,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불의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으신 것,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때 있었던 심판과 구원의 사건,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신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고 다시 산 자입니다. 그게 신자예요. 다시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오직 택한 자만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자만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 노아 홍수 때 심판 구원을 얘기하면서 8명이 구원받았다, 그 귀함을 말함으로써 불의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심판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구원의 사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돌아보란 얘기예요. 또 거기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한 물은 그냥 물이 아니고 노아 홍수 때 물입니다. 노아 홍수 때 물, 그 물은 이방인에게는 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자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표다, 그걸 말해요. 그것을 가리켜 세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하고 동시에 살았다,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주님의 죽으신 않게 죽은 사람이고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입니다. 이걸 내가 믿는다는 거, 그게 세례를 받은 거란 말이죠. 여기서 말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생활하는 의식적인 세례, 그것이 구원받은 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말하는 건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람이다, 살아난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에 빠질 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게 신자란 말입니다. 심판에 빠질 자가 아니기 때문에 심판에 빠질 세상이 가는 길은 신자가 가는 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건 너희가 누구냐, 이걸 찔러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냐, 너희가 누구냐, 그런 너희가 세상에 가는 길을 아무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는 존재다, 그걸 가리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그랬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 함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난 자가 되었으니 성령으로 산 자가 갈 길, 그 길을 가라. 그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될 너희의 이제 몫이다, 그걸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람의 정령을 쫓는 것은 신자가 갈 길이 아니고 심판에 빠져 죽을 자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아니란 얘기죠. 노아 홍수 때의 물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홍수로 인해서 불의한 자가 몽땅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사람은 8명이지만은 이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죽은 자와는 다른 자예요. 죽은 자들은 은혜를 입지 아니한 자들이고 지금 살아난 8명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나타내고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육체의 나무들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새롭게 되어진 사람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은혜를 입고 살았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세계,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간 세계가 펼쳐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육체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심판에 빠진 그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새롭게 살아 너희의 길을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술에 취했을 때에 그것을 흉을 받던 함이 저주를 받죠. 그게 뭐냐면은 타인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 이것은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란 얘기예요. 새로운 사람이 살아간 모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심판에서 불의한 자가 죽었던 그 심판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그런 모습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함이 저주를 받았다는 그 사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신자가 나는 구원받았다, 성령받았다 떠들면 뭐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자고 살아난 자고 성령을 받은 자라면 심판에 처할 사람들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삶이 시작할 때부터죠. 그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으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신자가 살아갈 새로운 사람이고 새로운 세계가 되었다. 이걸 의미하죠. 그래서 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은 나는 죽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걸 뜻하는 게 세례란 말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면은 새롭게 된 자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죠. 근데 21절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슨 뜻이겠습니까? 새롭게 되었다 했는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런 말을 해요. 좀 이상하죠. 새롭게 되었는데 성령을 받고 살아난 그런 자가 되었는데 그러면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그런 길로 가야 되지 왜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런 말을 하고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요 세례나 어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나 새롭게 되었다는 것, 성령을 받았다는 것 이런 모든 말들이 육체의 더러움을 잘라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새롭게 되었다, 거듭났다, 성령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면은 대개다가 육체의 더러움을 자꾸 제하는 것, 잘라내는 것 이렇게 인식을 해요. 다시 말해서 그 행실이 깨끗해지고 변해지는 것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세례를 받고 새롭게 되었다고 해서 육체의 더러움, 다시 말해서 정욕으로 사는 걸 떼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걸 제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고 더러운 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고 새롭게 되어지면은 점차 육체의 더러움도 제하여 가면서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성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 자꾸 성화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성화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날 대다수 교회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신자가 새롭게 되고 성령을 산다 할지라도 육체의 더러움에서 제할 수가 없다. 육체가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성령으로 사는 게 뭐고 새롭게 된 사람 사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게 새로워진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단 말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심판에 속한 사람에게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없고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한 사람 그들에게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 남을 속이지 않는 양심 바르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심은 인간의 기본적으로 있는 그런 양심이고 도덕적인 것이지 그걸 선한 양심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선한 양심은 성령이 함께한 양심입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나같이 불의한 자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날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걸 믿는 게 선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게 새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오직 하나님만 찾아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선한 양심으로 알게 된 것이 뭐냐면은 이 땅은 심판 아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이걸 아는 게 선한 양심이거든요. 그게 양심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심판 처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내게 크게 자리하고 있을 때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안 찾겠습니까? 찾게 되기 마련이죠. 그게 새롭게 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이야말로 심판받는 참 헛된 것이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사람의 정욕을 살아가는 그 삶을 거부하고 싫어하게 돼 있는 겁니다. 멀어지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그런 행위들이 자동적으로 뭔가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새 생명 얻었다는 증거이고 그 마음이 노아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증거입니다. 그게 가지고 구원의 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행실에서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불의한 날 위에 주님이 죽으셨고 주님이 사셨으면 내가 살았습니다. 그걸 믿는 게 구원의 표입니다. 그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이고 그게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런 구원의 표가 있는 신자는 육체의 남은 때를 절대로 자기 정욕을 따라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참 애를 쓰고 소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삶에 어떤 세상의 악한 거, 더러운 거 자꾸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물론 나오긴 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항상 그걸 깨닫는 자리로 돌아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신자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께 입혀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노아의 시대의 그 심판과 구원으로 우리가 깊이 되새겨서 살펴보시고 또 주님의 죽으심이 또 부활하심이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돌아보시고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만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입혀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가 하는 것을 이 세상을 덮여 있는 심판을 바라보고 깊이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속에 들어갔지만은 여덟 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겠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참 생명 있는 좁은 길을 찾는 이가 적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서 그 생명의 길로 우리 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역시도 참 귀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선한 양심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을 찾아 열심히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